여호수아기로 들어가겠고요. 여호수아기 개론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족 동맹 체제, 이제 그 열두 지파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족 동맹 체제 열두 지파의 그 모습을 구약 성경, 구약의 신학이 온전히 그것을 추구한다라기보다는 그 부족 동맹 체제라는 그 평등한 체제를 통해서 그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게 이 구약 신학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족 동맹 체제라고 하는 정치 체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체제를 통해서 히브리 백성이 자신들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인간 평등이라는 그 정의적인 가치를 실현하고자 애를 쓴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또 보면 이 부족 동맹 체제를 또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치랑 비교를 해서 뭐 얼마를 앞선 뭐 체제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성서라는 책이 구약에서 끝났다면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서라는 책은 구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정치 체제를 지지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부족 동맹 체제라는 것은 그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했죠. 열두 지파 체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그 열두 지파 체제 한계가 또 유다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 사상이라는 그 자기 민족이라는 또 그 한계 안에 또 있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실현하는 것은 결국 복음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분이 말씀하신 사랑을 통해서 다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서라는 책이 이런 부족 동맹 체제 열두 지파 체제가 어떤 평등을 지향하고 또 어떤 민주주의 어떤 정치 체제와 닮았다라고 해서 성서가 어떤 특정한 정치 체제를 지지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성서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이를테면 여호수아기와 판관기 그 책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뭐 부분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종교적으로 또 영성적으로 얘기할 때 결국 그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가치를 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 그 신앙인들이라고 하지만 정치적인 신념은 또 분명히 다를 수가 있고 또 모임을 하시고 또 서로 모이시다 보면 이 정치 얘기 가지고 싸우실 때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그 오른쪽을 지향하든 왼쪽을 지향하든 그 정치 신념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라는 종교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향한 그 신념이랄까요? 그 믿음은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느님의 가치, 하느님께서 말씀 사랑이라는 것은 그 모든 다양한 정치 체제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모든 정치적인 다양한 색깔들을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내가 가진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뭐 교우들끼리 갈라선다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내가 가진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내 신앙 위에 두려는 시도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모양새를, 정치적인 모양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 반대라면 나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한 번은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기로 들어가면 약속의 땅과 그 약속의 실현, 그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들을 차지해 가게 되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은 하느님은 그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 어떤 자유와 해방을 갈망하고, 그런 자유를 갈망하고 애타게 찾기를 바라고 그럴 때만 행동에 나서시는 분이다. 복음에서 말하지만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있고 내가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데 도와주실 때도 있죠. 왜냐하면 또 그거를 어떤 한쪽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남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나는 가만히 있지만 또 많은 어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부모가 나의 가족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그 기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를 또 움직이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신비이기도 한데 어쨌든지 간에 원칙은 어떤 존재가 무언가 애타게 찾을 때 하느님이 그걸 구해 주신다라는 것은 어쨌든 원칙이긴 하죠. 그래서 그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 여호수아기를 이제 읽으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땅을 주시지만 당신 백성의 노력을 통해서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 자신의 노력과 싸움을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이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은총이 거저 주어지는 듯하면서도 그 은총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성사의 정신, 지금 현대교회의 성사의 정신이긴 합니다. 성사를 받은 것만으로, 미사를 나오는 횟수만으로 내 신앙의 깊이가 정해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이렇게 성사 속에서 내가 체험한 하느님을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성사가 내 삶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지 오로지 전례 안에서 완성되는 성사는 없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사제라는 거죠. 내 삶 안에서 내 성사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 그 사제직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서 생명이 그 하느님의 선물과 백성의 노력이 제대로 만난 결과라는 것, 여호수아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 열매 맺은 것으로 끝인가? 하느님의 은총을 나의 노력을 통해서 가지면 끝인가?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기에서 보여주는 결론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그렇게 노력을 통해 얻은 것에 대한 나눔이 여호수아기에서 이루어지죠. 땅을 열두 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사실 구약과 복음이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죠. 구약이 오해를 하는 게 구약은 신약에 비해서 못났다. 물론 못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구약을 살아가고 복음은 지향할 뿐이지 복음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없고 복음을 살아가는 모습이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벗어나서 신약을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매일매일 구약을 살아가면서 신약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야기와 신약 이야기는 서로 이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기에서도 그런 신약의 정신이 그대로 드러나죠. 땅을 나누어 줍니다. 여호수아가 다 차지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맥락으로 본다면 정복한 지도자가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백성들에게 빌려주든지 아니면 소작을 붙여서 세금을 아주 그냥 시게 걷든지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동족 안에서라는 구약적인 단계는 여호수아기에서도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 물리적인 세계 한계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전에 이 열두지파 이전에 군주제의 기본 핵심이었던 소유와 축적의 개념이 이 여호수아기의 나눔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이 정복을 한 모든 것은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이 골고루 나누는 모습을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 당시로서는 아주 혁신적인, 개혁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늘 당신 은총을 내려주고자 하시는데 그 은총은 인간과 백성은 자유의지로 거기에 응답할 때만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실천과 행동과 활동이 언제나 신앙인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기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의 점령에 대한 어떤 계략적인 신학적인 반성을 조금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가나안 점령에 관한 추정이 어떻든지 간에 약속된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 대한 이 신명기계 역사서의 신학적인 해석은 분명한데요. 첫 번째로는 이 사회적인 대변혁을 주도하시는 분은 이 인간 역사의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은 야훼 하느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하느님의 거룩한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하느님이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한 것이다 라는데 두 번째 신학적인 반성도 사실 이 첫 번째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한 명분을 하느님에게서 가지고 오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땅을 차지하는 민족들이 내거는 명분은 언제나 신들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명분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느님의 약속이었죠. 어쨌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할 때 그 명분을 여기서 찾은 것이죠. 셋째는 율법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이 땅의 차지가 이 율법에 대한 순종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거죠. 그 땅을 차지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차지한 땅을 또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은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에 그 꾸준함이 달려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야훼 하느님의 약속과 또 땅의 필요성, 또 율법의 준수는 땅의 점령에 대한 신학적 해석의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한편 이들 요소에는 요소 전부에서 보여지는 집착이라는 것이, 땅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이 이 신명기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요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 깊이 연관된 이 세 요소, 차지하고 그 땅을 유지하게 되는 이 신학적인 반성의 요소는 이스라엘의 원수로 지목되는 민족들, 가난 사람들 또는 그 땅의 백성을 가혹하게 다루거나 파멸시키는 일을 정당화하는 데 일조하게 되죠. 신학적인 해석이 하나의 고정된 이념으로 발전하게 된 결과가 바로 이런 배타성이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땅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아야 된다는 당위성, 또 자신들을 억압하는 외국 세력의 단호한 배격, 또 과거에 체험한 바대로 이교도들과의 절충과 타협으로 되찾은 땅을 다시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나중에 유배 세대로 하여금 이 가나안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식의 문헌, 이런 여수학이나 판관계의 모습을 만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땅에 대한 집착, 또 가진 것에 대한 집착이 이것을 만든다는 건데, 근데 이것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대한 집착은 어느 세대나 일단 내가 그 땅에 먼저와 내가 그 땅에 들어갈 때는 나를 받아주기를 바라지만 내가 들어와서 그 땅에 자리 잡으면 내가 기득권 세력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 이를테면 내가 미국에 이민에 들어올 때는 이민자들을 잘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인데 내가 이민자로 들어와서 이 땅에 자리를 잡고 내가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다시 이민자들이 들어올 때 본능적으로 그 이민자들을 거부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작은 동네든 큰 나라든 다 마찬가지죠. 뭐 미국이라는 땅이든 한국이라는 땅이든 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땅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결국 이 신명기에 제가 말씀드린 그 신학적인 해석,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이 우리 것이었어 라는 그 고집이 나머지 민족들과의 어떤 동화를 거부하게 만드는 모습이 되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신학이 여전히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고, 근데 그게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각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어디까지 집착할 것인가, 그죠? 어디까지 나눌 것인가의 문제가 되기도 하죠. 쉬운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단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내가 낳은 자녀들에게 좋은 삶의 조건을 주기 위해서는 내 동네에 더 이상 누가 들어와서는 안 돼. 이거를 어떤 부모로서의 어떤 그런 본능, 집착에서 또 뭐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 고민하고 그런 서로 간의 어떤 지혜를 찾는 절충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이와 같은 구약의 약속에 대한 땅에 대한 집착,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백성들만 갖고 있어서 그들을 손가락질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그 집착을 하늘로 승화시킨 게 바로 신약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넓게 우리가 계속 땅만 바라보게 되는데 하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기에서는 땅에 대한 정복과 땅에 대한 나눔으로 신앙이 완성되었다라고 여기지만 복음은 그 완성을 하늘로 이렇게 확장시킵니다. 땅에 머물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몸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딱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만 몸이 해방되고 나면 땅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하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자연스러움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땅에 머물고 땅에 묶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 모든 물질들을 사실은 상징하는 거죠. 땅이 없으면 어떤 재산도 의미가 없죠. 뭐 이를테면 물리적으로 물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물에 살라고 하면 뭐 얼마나 며칠이란 사실이겠어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그런 아주 상징입니다. 모든 재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그래서 뭐 거기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땅을 발판 삼아서 하늘로 나아가야지 그 발판을 꽉 붙들어 매면 하늘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핵심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진실이라는 걸, 진리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호수아기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